민수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구원은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제목에 광야 세대는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구원 받지 못하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32장 1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 끊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와 유사한 대등절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이 이로써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군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또 같은 민수기 책 31장 32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진다고 말했거든요. 또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세대가 정탐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가나안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광야 세대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어요. 그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뭐 끊어졌다, 엎드러졌다, 뭐 멸망을 당했다, 소멸됐다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그들이 막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진로를 사기하고 불순종하고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여러 번 또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불만으로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 다 사실입니다. 근데 광야 세대가 시체가 돼서 엎드려졌다는 표현은 본문의 뜻을 지나치게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는 우리나라에 직역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쓰러진다는 말이 오라야. 그것이 원문의 뜻에 부합합니다. 영역에서도 같은 의미로 fall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NIV라든지 ESV 같은 데 보면 your dead bodies shall fall 그래서 그냥 넘어진다, 쓰러진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림 언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를 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쓰러진다는 거하고 엎드러진다는 건 유형사가 다르잖아요. 정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이때는 죽었다고 한 거예요. 사실 그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나 엎드려졌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강의자들이, 혹은 많은 주석가들이 출애굽 세대가 받은 그 형벌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겠어요? 아마 그런 설교를 상당히 들어보셨지 않나 싶은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세대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가나안 equals 구원이에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나안 출애굽 세대는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업이 곧 천국이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식의 해석은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대겠습니다. 첫째, 이 본 스토리는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진, 하나님의 진로가, 그 형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안점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죄악을 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내가 너희들께 형벌을 내릴 때 그 형벌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 스토리의 문맥은 구원이 아니고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본 사건을 구원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광야 세대에 대한 코멘트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안식이란 말도 금방 구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하면 구원이, 가난하면 그냥 천국이고, 이런 식의 등식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라고 봐요. 만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면은 출애굽 세대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세대가 불신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어디에요? 가나안이에요. 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닌 유업의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자기들이 차지했어야 할 순종으로, 또 인내로 차지했어야 할 유업의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유업을 차지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의 적과꿀을 즐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려야 할 안식을 놓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수기 14장의 본문에서처럼 구원 여부가 아닌 불순종으로 인한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한 형벌과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뭐 두말할 나이도 없이 이거 무슨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는 이미 유월절에 양피를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죠. 애굽을 나올 때 자기 집 문에다가 집에다 다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던 것이죠. 유월절에 피가 적용되기 전에는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바라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광야 세대는 받은 구원의 진정성을 행위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 세대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주장은 복음주의 강단에서 아주 우리가 늘 듣는 말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가짜거나 아예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칼빈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구원은 그렇게 말해요. 소위 말하는 saving faith is not the law.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혼자가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행위가 따른다. 그죠? 근데 그 따르는 행위가 너무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계적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Inevitably.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라야죠. 그래서 물론 모든 신자가 항상 온전한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만큼 지속적이고 어느 만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야만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몇 번이나 그래야 됩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뭐 솔직히 뭐 열 번 밖에 없습니까? 저럴 게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 횟수나 분량은 누구도 정할 수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신자라면 다 있어야 하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 이퀄스 구원의 등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등식이에요. 그렇게 불가피하고 기계적인 구원 등식을 만들면 굉장히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신자들을 모두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이것을 제시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등식이 있으면. 두 번째 견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처음에 받았는데 나중에 상실했다. 불순종을 해가지고. 이것도 근데 그렇죠. 그럼 뭐 결국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상실하면은 다음에 기회가 없느냐. 그분들 얘기는 회개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잃었다가 회개했다가 또 받았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하죠.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조금만 이래도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죠. 근데 요점은 광야 세대가 불순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가나안 진입을 이제 반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셨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원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하옵노니 주의 임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입장은 원칙적으로 광야 세대에 대한 성경 본문의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적실성이 없어요. 그런 이론이. 여기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광야 세대에 대한 심판을 구원의 여부나 구원 상실의 예시와 증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원래 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맥이 완전히 다른데 다른 문맥의 신학 이론을 가져와서 거기다 씌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지금 구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죠.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은 유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뭐 멸망당하고 죽었다는 표현들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받아야 했을 유업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복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의 그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누리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에요. 그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얼마나 계속 믿어야 할까요? 십자가 대속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믿어야 합니까? 물론 영원토록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유효성을 믿어야죠.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은 한 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래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가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바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잡았어요. 한 번 바르고 나온 거예요. 구원 받고 끝났어요. 바로의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의 선언이라는 것은 단회적, 일회적입니다.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취소되거나 뭐 재심을 거치지 않습니다. 광야 세대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말씀은 광야 출애굽 세대입니다. 네. 그 첫 세대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의 피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죠. 그것을 믿었으니까 자기 집에다 그것을 어플라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피 아래 들어가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노예로 묶여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맞고 믿고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됐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를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죠. 그것은 홍해의 바다였어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불가능하죠. 거기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지났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 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간주하시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광야 세대가 그에게 헌신을 했듯이 신약교회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모세를 따라서 모세에게 속한 자로서 홍해를 들어갔어요.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루스로 들어갑니다. 말을 돌리면은 모세를 따랐던 출애굽 세대는 유월절 당의 피를 믿은 자들로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세대는 모두 신자들로 구성된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 건넜어요. 왜? 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출애굽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오던 사람 없었어요.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출애굽 세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뭐 하나님 애매기고 불순종하고 그냥 맨날 뭐 고기 내놔라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그 아주 못된 그 버릇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요 성막 건설을 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직접 간접으로 다 참여했습니다. 거기다 자기들 재물 다 바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좋은 거 갖고 나온 것들 다 바쳐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뭐 성막이라는 건 이동식 소형 그 포터블 천막이에요. 접었다가 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모세가 그 모형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를테면은 아론의 제사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세대는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의 피가 속죄를 위한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피와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는 성막 제도의 효력에 의존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은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접고 그 더운데 항상 뱉다가 또 세웠다가 예? 그런 일을 하면서 간 것은 믿음의 행위죠. 그게.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예배가 진행되게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런 제사 시스템에 관련되게 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세대에게 성막이 믿음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었다는 반증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출애굽 세대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은 믿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물론 믿음의 수준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갖고 나오신 뭐가 있었죠.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 조상의 해골을 들고 나왔잖아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기 후손들 보고 자손 보고 맹세를 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죽거든 내 이거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히게 하라. 그래서 그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뼈를 메고서 광야 40년을 다녔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광야에서 장래 그 형렬에 가담한 거죠. 해골을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역설은 뭐냐면 요셉의 그 유골을 운반했던 출애굽 세대는 두 사람만 빼놓고는 가나안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70인 장로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다른 족장들 지지도 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유골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좀 생각해 볼 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덥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유골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했죠. 예. 유업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읽도록 하겠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넸다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에 대한 건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예?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쭉 나와요. 그게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들의 그러니까 초상화가 걸린 것이다 이렇게 늘 표현하죠.
믿음의 선열들에 대한 증언인데 아비로부터 시작한데 그 가운데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지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지냈다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애굽을 나왔기 때문이죠.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유월절과 피뿌린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모두 믿음의 영웅이라고 증언을 했고 그렇다면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것은 구원이 아니고 유업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가나안에 가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두려워만 하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진다는 멸망의 선포를 받는다는 그거죠. 그래서 사실상 또 다른 구절 하나였는데 끌어졌다 엎드려졌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도 하나 표현했어요. 그게 스케터라는데 이게 뭔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졌다.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이렇게 멸망당했다 하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약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겠거든요. 광야세들을 흩으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묻혔다는 의미를 그림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증거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정탐의 그 보고를 듣고서 가나안 진입을 반대하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 함께 모세를 후손들을 빌려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다른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멸한다는 말은 유업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원래 그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 영스 리트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런 영문으로 된 직역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빼앗는다는 의미로서 dispossess라고 그랬어요. ESV도 유업을 못 받는다는 의미에서 disinherit라고 그랬거든요. 유업을 놓친다고. 구원을 놓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유업을 놓친다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냥 멸한다고 하면 그 본뜻이 정확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구원이 아니고 가나안의 유업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유업을 상향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한 걸음의 자세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누가 말해도 이런저런 이론이 뭐든지 간에 성경 자체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 할 일은 내 구원을 뭐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받은 그 구원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업의 땅을 향해서 교회 전체께 주신 유업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유업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